우리가 지금 잠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번 제가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은 대개가 다 이제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이 안에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지혜는 예술 아니면 기술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예술, 이거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좋고, 명철은 그냥 지금부터 명철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분별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1장에서 이제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살펴봤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8장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면서 잠언 8장은 잠언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8장에는 지혜가 어떤 여인으로 의인화돼서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단순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나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제 간곡히 초청하는 그런 그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9장에서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한 명은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는 그런 여인이고, 다른 한 명은 어리석음이 의인화되어 있는 장녀, 이렇게 두 여인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여인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주는 즐거움을 너희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9장 1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초청,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는가, 잔치집인가 장례식인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마귀를 택할 것인가, 어떤 그런 존재를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최종 종착지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거, 또 특별히 여기에는 창녀의 그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경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그 경고,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성범죄를 짓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 거는 유혹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옛날에 양심을 설명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그 영어권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제 유혹을 받는 거를 어깨 위에, 오른쪽 어깨 위에는 지금 천사가 앉아있고 왼쪽 어깨 위에는 지금 마귀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가서 찾으시려면 shoulder angel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구글에 가서 shoulder 어깨, 그 다음에 천사 이렇게 찾으면 이런 그림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할 때 하나님의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일은 악하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왼쪽에는 마귀가 이제 나타나서 그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 일을 계속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때 사람이 그 유혹받는 저런 모습을 어깨 위에, 한쪽 어깨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한쪽 어깨 위에는 마귀가 나타나서 말을 거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예수냐 노우냐를 결정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특히 유혹을 받을 때 그 일을 내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도 바세바를 보게 될 때 예수를 택했거든요. 노우를 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그 유혹과 시험에서 100%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스 노 중대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특히 유혹을 받을 때 예스를 택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잠언 9장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 9장에서 이제 솔로몬은 한쪽 어깨 위에는 지혜의 천사를, 다른 쪽 어깨 위에는 어리석음의 마귀를 이렇게 올려놓고는 우리가 한번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도전을.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지혜가 이제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어리석음이 그 길로 가면 얼마나 재미있고 좋으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여기 9장 18절 가서 보면 무서운 말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 창녀에게 끌려가는 그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집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집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였는지 알진 못해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 그녀의 객들이, 그 손님들이, 초청을 받아간 그 손님들이 지옥의 기품들 속에서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의 기품들 속에 있는 거, 이거를 모르고 거기에 끌려간다. 지금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근시안적인 사람만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결과, 놓여있는 결과는 지금 하나님이 다 보여줬거든요. 마귀를 따라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맨 끝에 지옥의 깊음들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눈이 멀거나 아니면 근시가 돼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잠언 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잔치집인가 아니면 장례식장인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이제 12절에는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지혜가 여인으로 나와요. 여인.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말, 그리스 말, 또 이제 영어 이런 데서는 지혜, 명철 이런 게 많은 경우에 여성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지혜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3절에 자기 여종들을 보냈다. 이렇게 하면 자기라고 할 때 그 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고 그런데 그녀가 여기도 지혜인데 지혜가 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 이제 초대해서 자신에게 배울 것을 요청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1절에서 이제 12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초점은 뭐냐? 어리석고 그다음에 단순한 자라고 해도 이 여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 생명을 얻고 재난을 피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8장을 살펴봤는데 8장에서는 지혜가 사람들이 이제 초청하는 그런 그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7절 가서 보면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증한 거다. 이런 이야기 쭉 하면서 내 입의 모든 말들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지혜가 주는 그 모든 말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쭉 전해주고 특별히 이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여기에 그 15절 가서 보니까 나를 통해 지혜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포고하고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교회도 제대로 이끌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주변의 여러 좋은 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5년 동안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그 방법으로 통치하는 좋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잠언과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가서 보시면 22절에서부터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냐? 지혜를 통해서 만들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지혜도 의인화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여인의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그와 같은 그 여러 가지 그 자연 동물들, 여러분 이런 거 가서 보시면은 인간이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것들이 이 자연계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저 밖에서 이제 지구를 본다든지 또 지구에서 저 달을 본다든지 보름달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고 하면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의 것 같은 그 별들을 만드시고 이게 부딪히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지혜 갖고는 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그때 이 지혜를 사용하셨다. 창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창조 세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 이걸 이제 8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9장에는 가서 보니까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일곱 기둥을 깎아 만들었으며 커다란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그런 그 여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또한 자기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들을 밖으로 이제 내보내고 그리고 그 보내게 될 때 여기 이제 지혜 자체가 이제 외친 것으로 돼 있는데 지혜가 가서 외쳤는지 아니면 종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외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떠한 그 풍습이 있냐 하면 자기가 기르는 짐승은 자기가 잡아먹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가 양을 기르거나 하면 자기 양을 잡아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나 양을 먹는 일, 그 고기를 먹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옛날에는. 자기 걸 잡아먹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은 남이 베풀어 놓은 그와 같은 잔치집에나 가야 고기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옛날엔 못 살았잖아요. 못 살을 때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는 게 얼마나 귀중한 그런 일이었겠어요. 사람들이 다 바라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그것도 집이 엄청나게 일곱 개의 그 기둥을 다 깎아서 만들고 그리고 자기 짐승들을 다 잡아갖고 그리고 여종들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누구든지 내 집에 와서 이걸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굉장한 초대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그런 거 초청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집을 예비하고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그런 게 포도즙을 섞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그 진한 포도즙, 포도를 이제 재배한 다음에 이걸 이제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끓여갖고 수분을 날리면 잼처럼 이렇게 비슷한 그런 형태로 이제 남게 되면 그거 그대로 마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물을 이제 부어야만 그래야 이제 마실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물을 붓거나 이제 하면서 향료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잔치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포도즙을 만드는 이와 같은 관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석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에서 6절에는 어떻게 하는지 자기 여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자기가 베풀어 놓은 잔치에 이제 초청하고 초청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이게 3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초청 메시지를 가서 보니까 도시의 가장 높은 것들 위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데서 뭐라고 외치느냐.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여기로 발길을 돌리라. 누구든지 단순한 자, 누구든지. 그 다음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라 명철의 길로 가라 하느니라 하고 높은 곳들에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단순한 자들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와 같은 그 여인의 모습으로 지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장 22절 가서 보면 처음에 솔로몬이 누구누구누구를 초청하냐,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비웃는 자까지 다 초청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8장도 그렇고 9장도 가서 보면 비웃는 자는 더 이상 초청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초청하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만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계속해서 경멸하고 비웃고 이렇게 이제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좀 어리석거나 단순한 건 괜찮아요.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경멸하거나 비웃으면은 결국 끝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계가 이제 다다른다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절에서 이제 9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이제 비웃는 자 초청을 안 했잖아요. 초청을 안 한 이유는 뭐냐?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오명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아예 마음에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그냥 난 싫습니다 하고 아예 이렇게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조차 가서 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또 나오느냐 하면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늘어나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또 8절에도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느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두 형태의 사람이 여기 이제 7절에서부터 이제 9절에 이제 나옵니다. 지혜의 초청을 비웃는 자들을 죄인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고 책망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까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절에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명백하고 지식을 발견한 자들은 그것들이 다 옳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들이 자기 발밑에서 그것들을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나라. 여기 잠언하고 비교해 보면 책망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 그렇죠, 비웃는 자, 그 다음에 사악한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돼지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돼지들 앞에 진주를 이렇게 엄청난 걸 주면은 그걸 밟아서 뭉갠다는 거예요. 진주가 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이제 11절에는 이 지혜의 초청에 응답을 하고, 그리고 그 지혜가 베풀어오는 그 잔치집에 가게 되면은 그런 기쁜 일이 생긴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오느냐, 먼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나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게 되며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로울 것이나 내가 만일 조롱하면 너 홀로 그것을 담당할 것인지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한번 가서 영어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마침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치사 이야기하면서 전치사 of 이야기한 거 기억이 나죠? 전치사 of 가운데 fear, 그 다음에 know, begin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럴 때 나오는 of는 목적격의 of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주의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고, 이걸 의로 번역하면 그럼 이게 졸력이나 이제 오역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데 나오는 거 fear, fear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연달아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The knowledge of the holy is understanding 이랬잖아요. 그럼 거기도 of가 나오잖아요. know는 뭐를 아는 거잖아요. know도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나오는 of도 목적격의 of가 되기 때문에 일단 더 홀리를 아는 것이 understanding, 명철, 즉 분별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야 그래야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오브를 두 번 다 목적격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래야 영어로도 맞고 히브리 말로도 맞고 우리 말로도 맞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 말 이제 가서 보시면 영어로 가서 보시면 더 홀리, 더 다음에 그 다음에 홀리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면 단수도 될 수 있고 복수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그럼 저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영어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히브리 말을 가서 보시면 더 홀리가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복수로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아 이거는 거룩한 것들 하고 복수로 번역을 해야 그래야 정상적인 그런 그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 분별력이다. 여러분 거룩한 거, 더러운 거, 거룩한 거를 구분하는 게 그게 분별력이잖아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명철이라는 단어는 분별, 분별력으로 이해하고 그러고선 들으면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거를 앞부분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뒷부분을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이 명철 이렇게 번역하면 이거는 일단은 복수가 아니에요. 거룩한 이 그러면 복수가 아니잖아요. 단수로 돼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번역을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앞에를 목적격으로 번역했으면 뒤도 목적격으로 번역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떤 성경처럼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오역 내지 졸역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of 이런 게 나오면 목적격의 of가 fear, know, 그렇죠? begin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bear 이런 거 뭐 누구를 나타 이런 거 다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목적격 특히 knowledge of the holy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거룩한 것들을 거룩한 것들의 지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이의 지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그게 뭐예요? 분별력, 명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수용을 하고 지혜가 초청을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그 지혜가 초청하는 그 잔치집에 가면은 잔치상에 엄청난 게 지금 있단 말이죠. 첫 번째가 뭐냐. 거기 있는 것처럼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한 것들을 아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 매튜 헨리나 이런 그 사람들의 그 주석을 이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아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 이름만 거룩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름은 전 존재,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기도가 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고. 이거 가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이미 거룩하잖아요. 아버지 이름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룩히 여겨지게 그렇게 해달라. 그럼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죠? 거룩하게 그걸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고,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런 그 창조물하고 하나님 창조자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그게 분별력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 지혜의 초청에 저와 여러분 예스하고 응답을 하게 되면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점점 더 위대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 점점 더 왜소하게 되고,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이제 생겨나야 그래야 정상적인 그런 그 믿음 생활을 이제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게 첫 번째, 예, 지혜가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거룩한 것들을 아는,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서, 그래서 옳고 그른 것, 더러운 것, 예, 그 다음에 깨끗한 것, 공산주의, 이거 좌익이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더러운 것, 낙태니 동성애니 이런 것들을, 예, 좋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명철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옳고 그른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또 약속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게 되며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난다. 옛날에는 위생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병원에 갈 수 있고 이러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깨끗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오래 산 거예요. 몸을 막 굴리고 요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창녀한테 찾아가고 뭐 그래서 성병에 걸리고 막 이렇게 되면 그때 무슨 약이 있어요? 그 무슨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찍 죽을 확률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특히 이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 이런 때에는 무슨 뭐 항생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이건 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렇게 청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면은 장수하는 게 저 확률이 훨씬 더 크던 그런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 몸을 마음대로 굴리는 사람보다 몸을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그런 사람이, 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장수하게 사는 거, 예, 장수하며 사는 거, 그 확률이 훨씬 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로울 것이나 내가 만일 조롱하면 너 홀로 그것을 담당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지금 지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아니라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 유익이 되는 거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위얼스비 그 주석을 이제 가서 봤더니 위얼스비는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로울 것이다, 이거를 좋은 성품을 갖는 거, 이걸로 다 이제 이해를 했더라고요. 영어로 이제 캐릭터가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가면, 근본주의 교회 가면 특별히 인간이 성품이 좋아야 된다, 인격이 좋아야 된다, 이거를 캐릭터가 좋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성품, 인격의 변화가 생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위얼스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또 좋은 교회에 다니고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은 이 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잘 판단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 우리의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제 18절은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그런 정죄, 이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혜의 반대로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어리석음. 그런데 지혜가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가 된 것처럼 여기서는 어리석음이 창녀로 지금 묘사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녀에게 유혹이 돼서, 그래서 창녀의 그 잔치집에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맞이하게 될 종말이 뭔가, 이런 내용이 안에 이제 나옵니다. 이 창녀 역시 지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을 지금 자기 집으로 결국은 이제 초청을 하거든요. 가서 한번 보겠어요. 13절에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그녀는 자기 집문에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아까 그 현숙한 여인하고 똑같아요. 예, 집을 하여튼 뭐 만들어 놓고 또 높은 곳들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참 가서 보니까 누구를 부르냐, 15절 가서 보니까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올바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유혹을 해갖고 그래서 사망으로 밀어넣으려고 지금 이 여자가 창녀의 모습을 하고 지금 나타나서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에 부르는 것도 16절에 누구든지 단순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명철이 부족한 자가 어리석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 현숙한 여인으로 나타난 지혜도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부르고 비웃는 자는 안 부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제껴놓은 사람이 있어요. 비웃는 자, 경멸하는 자는 여기 창녀도 부르질 않습니다. 여기.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제 불러갖고 그것도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유혹을 해갖고 그 사람을 지옥 불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창녀 이야기거든요.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순한 자에게는 발길을 돌려 여기로 들어오라 하고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뭐라고 얘기하냐.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훔쳐다가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서 보면 그 여자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맨 끝이 지옥 불 속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상 아, 이 여인이 몸을 파는 그런 그 여인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잔치집에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장례식장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장례식장이 남의 장례식장은 괜찮은데 본인의 장례식장에 가게 된다는 거, 본인의 장례식장에. 우리가 이제 잠언 5장을 공부하면서 간음이라든지 음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사망과 파멸로 이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혼 생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부부가 돼서 이제 결혼 생활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 결혼 생활은 깨끗한 샘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먹는 게 그게 결혼 생활이다. 자,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창녀는 다른 사람의 샘에서 도둑질한 그런 물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 물이 얼마나 달콤하냐 그러고 훔쳐서 몰래 숨어서 먹는 빵이 얼마나 맛있냐 그러고 지금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결혼 생활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깨끗한 샘이 있잖아요. 이 샘에다가 펜스를 두르지 않으면은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거기 와서 발을 담그기도 하고 해서 이 깨끗한 샘, 그 샘에 있는 물을 망쳐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이런 깨끗한 샘을 지키는 펜스와 같은 거다. 펜스와 같은 거다.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하고 그걸 잘 지켜나가는 것이 깨끗한 물을 지킬 수 있는 거다.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다른 사람이 물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 그 일이 바로 결혼 생활을 제대로 이제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창녀 이야기는 다시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간음 빼고도 여러 종류의 그런 성적인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지금 이 시간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결단의 말씀하고 삶의 적용 하고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속담에 가서 보면은 불을 가지고 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되게 될 것이다. 된다는 거 본인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잠언 6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불을 자기 품에 품고 있는데 그의 옷이 타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고 가는데 그의 발이 타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니 탄다는 거예요. 불에 데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무언가 위험한 일을 한다면 그 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그저 장난삼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걸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런 그 위험한 불장난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불에 타서 죽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긴다. 첫 번째, 죄의 인과관계에 의한 결과가 있어요. 자, 이런 간음을 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이런 거 하면은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3000년 전 이럴 때에는 매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그런 이 성병에 걸리잖아요.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서 에이즈라든지 지금 이와 같은 그런 그 병이 자꾸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병에 걸리는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죄의식 때문에 감정적인 괴로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식. 내가 예수님 믿고 뭐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하면 잠을 잘 수가 있겠냐고요, 이게.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또 죄의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또 이혼하게 되고 가족이나 또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그 명예 이걸 다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좋은 그런 그 향유가 있는데 거기에 죽은 팔이 하나가 들어가면 향유 전체를 망가뜨린다. 참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그 모든 명성과 그 명예가 간음하거나 음행하는 그 한 번의 그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그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닥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사생아는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데 자기 자녀가 악한 일을 저지르면 그럼 반드시 부모가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엄청난 이와 같은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이걸 꼭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좋은 간증이 되질 않아요. 목사라든지 아니면 성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간음, 음행에 이제 죄를 졌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공격의 기회,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삶 속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특히 저처럼 말씀을 전하거나 하는 이런 목사는 정말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하고 꼭 같이 다니고 오피스 자매님이 찾아오면 꼭 문 열어놓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조심을 해야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둘이 같이 한 방에 닫혀있는 방에 있든 이런 건 허용이 안 된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와 같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삶의 적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5대양 6대주 그랬는데 지금 이제 7대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5대양을 누비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다를 가로질러 이제 가면서 항해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럼 꼭 뭐를 봐야 되냐? 나침판을 봐야 됩니다. 동서남북을 가르쳐주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 그 나침판을 보고 나침판이 인도하는 대로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항해를 끝까지 해서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제 가서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적합한 게 아니다. 다시 말해 자유와 책임에 이와 같은 그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동시에 그 일을 했을 때 생기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잠언 메인 아이디어 푸는 그 잠언, 거기에 이제 그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충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충치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양치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은 충치가 안 생기고, 열심히 안 하면 결국은 충치가 이제 생긴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양치질도 하지 않고 충치도 안 생기게 하는 요 방법을 생각을 하려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거 양치질도 안 하고 충치도 안 생기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일은 안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완벽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평판을 가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는 그런 삶, 나중에 죽을 때가 다 돼갖고 우리가 이제 데스베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음의 그 침상 앞에 가서 그냥 후회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감정적으로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또 도덕적으로 집안에서 가장이 되거나 또 엄마가 이렇게 해서 뭐 야단을 치고 뭘 하려면 뭐 올바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도 못하면서 집안에서 권위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과 육체의 건강을 얻고자 한다면 성적인 그런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적인 이와 같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아마 제 생각엔 솔로몬이 1,000명의 그런 그 아내와 첩들을 둔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갖고 돌아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머릿속에 이제 두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하는 거를 늘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런 그 뭐랄까 존재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제 그거 하려고 하면 엄청난 희생이 따를 수가 있어요. 욕정이 생기는 거, 욕구가 생기는 거, 모든 거를 다 본인 자신이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있다는 거. 그래서 책임을 감수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게 지금 잠언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그 교훈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적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잠언 9장에 가서 보면 특별히 이제 뒷부분은 창녀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냥 성적인 부도덕,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 우리에게 이제 훈계를 주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이제 9장은, 이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이 된 지혜, 그 다음에 창녀로 표현이 된 어리석음,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비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가서 보니까 그는 이 창녀에게 끌려가는, 이 창녀는 지금 마귀를 상징하는 건데,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는 죽은 자들이 그 마귀의 집에 있는 것과 마귀의 객들이, 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쫓아간 그 손님들이 지옥의 깊은 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깨달음이 없는 거거든요. 명철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단순하게 어떤 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최종적인 지옥의 기쁨들 속에 지금 들어가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창녀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만 여기 9장의 말씀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우리 앞에 이제 놓이는데, 그런데 이것이 뭐에 달려있냐? 저와 여러분의 반응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초청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초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비웃고 경멸하고 그걸 조롱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이제 끌려가게 되면 그러면 지옥의 깊은들 속에 빠져서 영원히 정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의 초청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리면서 이 템테이션, 유혹의 그와 같은 그 에인절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냐 노우냐를 결정하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커다란 그 잔치상을 이렇게 베풀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을 한다. 예스하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로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노하고 죽을 때까지 이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옥의 깊음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죄송하지만 중간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지 둘 중 안에 하나, 뭐 중간에 어디 이렇게 회색지대가 있으면 좋은데 회색지대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다. 예수님 편에 쓰냐 예수님 편 아닌데 쓰느냐, 둘 중 안에 하나지. 나는 중간쯤에 서서 세상에 다리 반쯤 걸치고 여기도 반쯤 걸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그렇죠? 좁은 문이냐 아니면 넓은 문이냐, 둘 중 안에 하나지. 나는 중간쯤에 되는 그런 문이나 길에 서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잔치집입니까? 아니면 장례식장입니까? 그것도 남의 장례식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장례식장.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걸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린 대개 여기 있는 분들 구원 받으셨으리라고 좀 믿어요. 우리 아이들을 좀 생각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고 이 아이들이 맞이하게 될 그런 세상을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제대로 좀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좀 이끌어서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에도 꼭 같이 이렇게 오고 같이 예배드리고 좋은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